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장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거류하면서 그의 아들 된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죽게 되고 또한 장사되는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바로 야곱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집착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인가에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성경 인물들을 살피다 보면은 어떤 한 것에 집중 또는 집착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야곱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았죠. 그런데 젊은 날 야곱이 집중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집중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바로 여인, 누구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 시간을 쏟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누굴 주죠? 네, 레아를 줘요. 그래서 7년을 더 섬깁니다. 그래서 도합 몇 년을 섬기게 되냐? 14년을 투자를 해서 라헬이란 여인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14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형제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요즘 줄었다고 하지만 약 몇 년이죠? 예, 2년이에요. 14년이면 뭡니까? 군대를 7번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피부에 확 와닿죠? 군대를 7번 갔다 와야 되는 시간 동안 한 여인을 위하여 바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바로 야곱은 그 여인을 위하여 투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양과 그 떼를 얻게 되면서 부유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유해졌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은 물론 타고난 노력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엇도 썼냐면 타고난 머리도 썼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머리를 합쳐가지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을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이 젊은 날의 야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저는 앞에 사편 같은 것처럼 여인과 물질, 이성과 돈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야곱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가 잊지 않고 골몰하고 집착했던 게 나와요. 집착했던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날 14년의 시간을 바쳐서 얻었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반의 시퍼런 감시 속에서 목숨을 걸고 획득한 물질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노년의 야곱이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추후에 또 살피겠지만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대체 막벨라 굴이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야곱은 그 막벨라 굴에 집착을 하였을까? 마음을 거기에 쏟아놓고 그걸 잊지 못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보면 49장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49장. 49장을 한번 볼까요? 49장에 보면은 29절부터 32절까지 바로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이 없습니다. 자, 49장 29절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까 야곱이 몇 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 투자를 했다고 했어요? 14년 동안 한 여인, 나이를 얻기 위하여 자기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창세기 35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기 말고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아꼈고 자신의 젊음 투자했던 여인이었다면 묘비를 세웠더라 이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나중에는 이장에서 막벨라 굴에 옮겼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젊은 날의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노년에 그렇게 사랑해 젊은 날에 사랑했던 나이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의 야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엇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막벨라 굴에 야곱은 그렇게 집착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 야곱의 유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의 유언, 지금 어디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어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초두에 살펴봤지만 지금 야곱이 유언하고 이 창세기 49장, 50장이 이루어지는 배경의 지리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의 막벨라 굴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사진이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밑에 보면은 그 온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 위에가 고센 땅입니다. 약간 꺾어지는 데가 고센 땅이고 저 위에 쭉 올라가 보면 뭐 막벨라 굴이라고 좀 보이세요? 조그맣게. 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장. 네. 여기 보면 1번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1번 바로 거기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네게브 지역을 지나가지고 위로 일본까지 올라가야 바로 막벨라 굴이 나와요. 이걸 직선으로 그으면 320km가 나옵니다. 직선으로 그으면. 근데 걸어가면 몇 km가 나오냐? 약 500km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를 슉 날아가면 되지만 이 당시에 바로 이만큼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큰 시험이자 유언이었죠. 특별히 후손들에게. 왜? 이곳이 야곱이 묻혀야 할 장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한번 보시겠어요? 50장 본문도 보면은 이 거리가 얼마나 멀었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멀었던지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고센 땅에 남겨두고 바로 아들들과 장정들이 가서 그곳의 장지에 가서 바로 이 야곱을 묻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드는 질문, 왜 그토록 야곱은 이 막벨라 굴에 집착했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집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참된 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막벨라 굴에 참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막벨라 굴에 집착했던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좀 올라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 축복을 주셨던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살펴볼 텐데 각 절에 세 가지의 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시냐?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주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의 고향이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도 원문을 보면 예레치라고 써 있으면 너의 땅이라고 돼 있어요. 너가 지금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지금 먼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하고 계세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죠? 바로 자손을 주시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을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손의 복을 주세요. 마지막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2장 1절에서 어떤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땅으로, 그 약속하신 땅이 어느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 있어서 땅의 개념은 어떤 의미였냐? 그냥 장소의 의미만을 뜻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물질의 축복인과 동시에 그 땅에서 이룰 번영, 뭐 그 다음에 행복, 또 여러 가지의 안보, 안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상징하는 개념이 무엇이었냐? 바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곳은 어디였냐? 바로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간 곳이 여기뿐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겜도 가게 되고 베델도 갔다가 다시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오게 되고 여러 곳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다른 곳은 않고 왜 헤브론이 상징적인 곳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세겜 땅에 가서 세겜에 이르러 베델을 지나 애굽에 내려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헤브론은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헤브론은 그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그가 이동하였고 이제 나중에는 그 땅을 처음으로 약속을 받은 땅에서 소유한 땅이 어느 땅이 되느냐? 바로 헤브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처음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이요, 거주한 땅으로서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이 뭐가 있었냐? 바로 그가 소유하게 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하죠?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받은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죠. 목사님, 아브라함의 이 안식과 이 헤브론에 대한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야곱은 막벨라 굴에 집착했느냐? 이게 오늘 주 포인트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깨달았고 전해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야곱에까지 이어졌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아니면 에서에게도 피해 다니고 라반에게도 피해 다니는 바로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매 순간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13절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을 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얻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그 약속을 매 순간 상기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 족속을 살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그러자 야곱이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냐? 이제는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때 그곳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그 사건을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에서를 피하고 라반을 피하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단 한 가지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믿는 자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경험,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의 야곱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지역이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바로 서서 그를 축복하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잡기만 하면 성취할 수 있다, 바로 여자와 물질에 집착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성취했던 젊은 날의 야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착하는지 알 수 있는 마음은 매우 쉽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염려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나의 집착이에요. 내가 매 순간 염려하며 바라보는 게 나의 주식 주가면 그게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진로, 나의 건강, 나의 성적, 때로는 나를 향한 나의 평판, 이것을 내가 매일 염려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염려하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돈, 권력, 물질, 이성, 돈, 세상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바로 노년의 야곱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젊은 날 야곱은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내 노년의 때 그가 집착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가 그냥 아멘으로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은 어느 소리냐? 그냥 내가 말하는 의성어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괴리가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의 안식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내 집, 내 가정, 내 재산, 내 돈, 내 권력, 내 물질, 내 집, 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나의 안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처럼 막벨라 굴에 장사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리적 개념의 그 막벨라 굴, 약속의 땅이 바로 안식의 땅이었죠. 하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디에 묻혀야 되느냐? 현충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야 됩니다. 과거 구약의 지리적인 개념의 안식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안식의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휘장에 그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 이 안식은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냥 그 참여하는 것이지, 이 말도 맞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침대가 있다고 봅시다. 침대가 정말 고되게 그날 직장 상사에게 막 깨지고 막 엄청나게 일을 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집에 침대가 있어요. 집에 침대가 있는데, 야, 저 침대 참 좋다, 저 침대에 누우면 참 편하겠지 하고 감탄하거나 바라보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그 침대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내가 힘든 삶을 살았고 고단한 하루를 살았다면 그곳에 누워서 피로를 풀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침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참된 기능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은 그냥 내가 참여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4절의 개역개정은 잠깐 그 뜻을 잘 100%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세번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구원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안식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의 구원의 의미,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의 의무 때문에, 또한 삶의 어떤 고단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을 절대적으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은 나야말로 참된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의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참된 안식은 누구와 함께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게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거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아, 그거 누가 모르냐. 근데 그 한의학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되게 논리적이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하면은 스트레스 요인이 몸에 쌓인답니다. 그렇다면 이 쌓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이 몸에서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안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안식의 방법은 우리가 눈으로 언뜻 볼 때는 젊은 날의 야곱처럼 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성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참된 안식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여호와를 집착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교제함으로 우리가 참된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안식으로 초대해 주셔서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젊은 날의 야곱처럼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움켜주려고 했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모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다시 한번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이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목소리로만,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겨워 세상의 그 가치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서 참된 평안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눈뜨고 세상의 가치를 움켜쥐려 했던 야곱도 평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그 하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내 뒤에 앉히고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려 했는지 다시금 내 자신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것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아니고 어쩌면 내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여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여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